예, 10월 셋째 주 또 주일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구약 성경 이제 전체를 우리가 이제 다 살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총 129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구약 39권을 이제 다 마쳤고요. 이제 신약 성경의 역사로 이어서 이제 살펴나가게 됩니다. 약 60번에 걸쳐서 이제 신약의 서론부터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살펴가게 됩니다. 다 같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구약 그 3500년의 역사를 잘 살펴온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이 사실 400년,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런 역사도 차분히 잘 살펴나가도록 하십시다. 뭐 신약의 역사는 뭐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부터 살피기 시작하면 불과 한 100년 정도의 역사니까 이제 남아있는 건 금방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400년 정도의 침묵기가 있다고 했는데 신약의 이제 서론을 살펴나가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무런 선지자의 말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는 이 시기의 역사를 우리가 좀 잘 살피고 차분히 살펴야 우리가 이제 구약과 연결된 신약의 상황들을 다르게 읽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의 이야기라고 그랬으니까 이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한 순간순간을 다 살펴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 역사를 한 번에 다 다루게 되니까 여러분 차분히 들으시고 특히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궁금한 것은 이 여러 가지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찾아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연구해 보시면서 우리가 신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온전한 준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살피는데 이 살피기 전에 먼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살펴왔던 구약의 전체 역사를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일단 그 지역을 좀 알아야죠. 구약의 이야기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이 상황들을 좀 우리가 상기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세계를 보면 전체 세계지도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중동 지역이다라고 부르는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뭐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뭐 남쪽으로는 이집트, 또 동쪽으로는 뭐 이라크, 이란 뭐 이런 데와 연관된 지역이 이제 구약 세계의 역사의 모든 것입니다. 성경이 이제 처음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창조의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제 근거로 볼 때 지금으로부터 한 약 6천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 그러니까 한 BC 한 4천년 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구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과학에서 배우는 것처럼 수십만 년이 아니라 불과 이제 6천년 정도의 역사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계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시고 어떡하셨습니까?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말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떠난 곳에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번성하는 인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면서 타락에 타락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의 여덟 식구 외에는 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창조로부터 따지면 약 1650년, 1700년 정도가 흐른 후였고요. BC로 따지자면 2350년경에 홍수 사건이 벌어진 거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노아와 또 그의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다시 이제 새롭게 번성하기 시작하죠. 모든 세상이 물로 다 파괴되었지만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이 원시인이 아닙니다. 원시인이 아니라 이미 1700년 정도의 최초의 인류들이 살아왔던 지혜와 기술을 겸비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포도모를 심어서 그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또 노아가 그 포도로 만든 술을 먹고 이제 추태를 부린 것으로 봐서 뭐 술을 제작하는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작은 사회라도 급속히 발전해 나가고 있었을 것인데, 불과 이제 홍수 후 한 100년에서 길게 잡아야 300년 정도 후에 이미 이제 온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류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견주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죠.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심판을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모든 이 인류를 이제 다 각 민족으로 흩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가 뭐 언어별로 온 지구 곳곳으로 이제 흩어져서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곳이 뭐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가 이제 티그리스 뭐 유프라테스 강 지역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깊은 관계가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집트의 나일강 또 인도의 인더스강 또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약 1000년 정도 앞서 그 시대 문명을 그렇게 보여주죠. 앞선 그 시대 문명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이 홍수 사건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불과 100에서 한 150여 년 만에 발생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언어가 분리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뭐 이 창세기를 살피면서 다 살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수 이후에 이 바벨탑 사건으로 민족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한 사람을 부르고 만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근거로 볼 때 아브라함은 이제 노아 홍수 사건 이후 어쩌면 최초로 하나님께 인격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 페르시아만 근처에 이제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 지역인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북쪽에 있는 이 하란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말 이끄시고자 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제 가나안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의 지형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연결하는 그런 요단강이 있는데 이 중간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곳에 아브라함이 정착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의 자손들이 이곳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정착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 장소가 자기의 땅이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이 성경 근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 또 그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장자였던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야곱은 이제 형을 피해서 뭐 도망간 하란에서 아내를 뭐 네 명이나 이제 맞이하면서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 중에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낳은 요셉이라는 아들을 이렇게 편애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요셉이 형제들 사이에 미움을 받다가 결국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뭐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결국 흉년으로 고생하던 그 식구들 70명을 전부 이집트로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때가 한 BC 1876년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평화롭게 처음엔 살다가 이제 요셉이 죽고 이 70명이었던 야곱의 후손들이 거의 이제 한 400년 만에 한 200만 명 정도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집트는 이제 위협을 느끼고 이제 그들을 이제 노예로 삼아서 어려운 건축물을 짓는 일에 이제 강제로 동원한다든가 핍박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심지어 태어나 있는 이 아이들을 전부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그런 지경에까지로 이제 악화가 되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구출하게 하시는데 이제 그게 이제 BC 1446년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출한 그들을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보니까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언약들을 세우시죠.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율례와 법구, 법규, 명령, 계명 이런 약속들을 주시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왔던 것처럼 이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시내산 언약에서 맺은 이 말씀대로 이 언약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의 흐름이 결정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제를 통해서 이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이제 역사관 침묵기로 접어드는 그런 이유도 다 여기 십계명을 비롯한 이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구약의 중심으로 보고 이 약속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 시대에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바로 이 시내산에서 그렇게 중요한 약속들을 주시고 1년 정도 후에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의 입구인 그 가데스바네아에 올라가서 12 정탐꾼을 먼저 그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이제 그 땅에 거민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되돌아 나오게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더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면서 결국 출애굽 1세대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후에 이제 드디어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 가데스바네아 쪽이 아니라 이 사해 동편 그리고 사해 위쪽에 있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쪽으로 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시내산 언약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고 그랬죠. 이걸 알아야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내산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고 또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계명과 약속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죠. 설교를 하죠. 그게 바로 신명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이제 모세는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BC 1406년경 이미 요단강 서편 지역을 점령한 여호수아가 뭐 므낫세 반지파 뭐 갓 르벤 지파에게 그 서편의 땅을 이제 분배해 주고 이제 온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먼저 가나안의 이제 중간 지역을 딱 끊어 놓고 그리고 남쪽을 먼저 점령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북쪽을 점령해서 결국 이 열두 지파에게 각각의 땅을 다 나누어 주면서 이제 정착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도 이제 BC 1390년경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와 명령, 말씀을 따라 열방의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명의 길을 잘 가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 처음 출애굽의 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에 대체로 보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갔다. 그런 시대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행하고 세상을 닮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신명기의 그 언약, 약속한 대로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강하게 돼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박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사, 그러니까 판관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 나라가 안정적이 되면 또 이 백성들이 또다시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이런 삶들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BC 1375년경부터 약 350년 동안 이런 죄의 쳇바퀴를 돌면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게 이제 사사시대다. 그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삶의 반복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 되시고 이 구원자이심을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이방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이거는 참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각한 사건이 벌어져서 그때 그 사무엘이 선지자였는데 참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도 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긴다면 그래도 이 백성들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왕으로 이 BC 1050년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 출발은 좋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자기도 죽고 아들도 함께 비참하게 죽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를 이어서 이제 BC 1010년경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서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어떤 한 인물로 세우신다고 하면 이 다윗을 세우실 정도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또 약속들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것까지도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의 시기에 이제 역사 속에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큰 가장 번성하는 그런 영토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을 이어서 BC 한 971년경에 그의 아들이었던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처음 엄청난 규모로 지어지고 물론 아버지가 다 준비한 걸 가지고 한 것이지만 어쨌든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부요해지면서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이 과다한 건축 활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건축 활동을 한다는 건 돈이 필요하다는 거고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 세금이 필요하고 일손이 필요한 거니까 백성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이방 나라들 공주들과 수많은 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결국 이제 예루살렘을 각 나라 우상들을 모아놓은 마치 만신전처럼 만들고 말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이후에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BC 931년에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그래서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개 지파를 이제 통치하게 되는 나라로 보면 굉장히 큰 규모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그것을 북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하고 사마리아 또는 에브라임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2개 지파 유다지파와 베냐민 반지파죠. 사실은 베냐민 반지파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게 남유다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면서 타락하는 길로 빠져버립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둔갑시켜서 아마도 한 민족의 이 전통성 있는 모세의 율법을 배제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왜곡된 시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백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눈에 보이는 신 금송아지로 둔갑시켰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는 뭐 대부분 다 사실 온전한 왕이 없었는데요. 그나마 이제 8명 정도는 조금 좀 선한 삶을 살았고 나머지는 모두 그냥 다 타락한 삶을 삽니다. 그래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정통성을 지키고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이 남유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 왜곡된 그 곡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관심, 무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냥 계속 이어져 갔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들과 백성들을 시내산 약속의 길로 돌아서게 하시려고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제 보내셔서 그 왕들과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뭐 죽이기까지 하면서 불순종의 그 길에서 고집을 피우고 돌아서지 않는데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BC 722년에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인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서 온 열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는 아수르를 이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제 주인이 된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한 세 차례 침략을 받으면서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남은 백성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약속된 나라가 사실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잡혀간 포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을 살다가 그러면서 메소포타미아의 주인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퀴로스에 의해서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BC 538년 1차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주도하에 약 5만 명이 돌아와서 이제 이 나라를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그 후로 이제 70~80년 후인 이 아닥사스다 왕 때 BC 457년경이죠. 에스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2차로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 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영적인 개혁을 주도하게 합니다. 근데 뭐 주변국들의 방해나 뭐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해이해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이제 그 개혁을 일으키는데 어쨌든 이 사람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이 큰 이 틀이 잡혀지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미 몇 번 살폈었죠. 그래서 약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약 10년 후에 역시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BC 445년, 뭐 444년경에 느헤미야라는 사람 주도하에 또 3차로 이제 또 복귀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먼저 와 있던 에스라와 함께 이 백성들의 이 마음을 돌이키는 일들을 합니다. 시내산 율법, 규례, 법도, 명령 이런 것들을 교육하면서 영적인 개혁을 주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또다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지만 근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같은 이 말라기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그런 태도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그게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인데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침묵하시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창조로부터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그런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거의 2년에 걸쳐서 살펴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BC 400년 정도부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엘리야,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어떻게 역사들이 흘러갔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시간의 흐름은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이제 표를 만든 건데요. 사실 이거는 BC 400년을 기준으로 약 200년 전에, 그러니까 BC 한 600년경이죠. 그때 다니엘이 예언했던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2년 때 그러니까 BC 한 604년인데요. 그때 이미 예언했던 그 왕의 꿈을 통해 알게 됐던 그 역사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는 유대민족은 바벨론 포로 이후 계속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강대국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 이후에는 헬라 또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는 헬라 제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프톨레미의 이집트 왕조나 셀류코스 같은 시리아 왕조에 의해서 번갈아 막 계속 이제 어떤 전쟁터처럼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다가 잠시 독립하는 시기가 생깁니다. 그때 또 이제 곧 이제 로마의 그런 영향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는 유대 이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을 결국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유대인이 되긴 합니다만 헤롯이라는 사실은 에돔족 속 사람에게 이 유대 통치를 맡기게 되는 크게는 이렇게 이제 큰 그림으로 이제 그려줄 수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차분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이 그리스 북방의 이 마케도니아 제국이 어떻게 그리스 지역에 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됐는지 큰 흐름을 이제 화면을 통해 좀 보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1세 그리고 크세르크세스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와 두 차례, 세 차례 전쟁을 벌이게 되지만 어떻게 됐죠?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지죠. 그리고 결국 그리스의 승리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두 차례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른 이 그리스 이 도시 국가들은 또다시 동방 세력, 이 페르시아가 침공해 올 것을 대비해서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델로스 동맹을 맺게 되는데 서로 이제 이 이 돈들을 모아서 같이 이제 공동 자금까지 마련해 놓고 전쟁에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테네가 이 그리스 도시 국가들 사이에서 이제 군사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독재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이런 아테네에 반대해서 그 아테네 지역보다 더 남쪽에 있었던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맺게 되죠. 그래서 결국 BC 431년경에 이 두 동맹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쪽에서는 근데 참 운이 좋지도 않게 그 도시에 패스트가 번지는 바람에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BC 404년, 30년 정도 뭐 약 지났을 그 정도에 항복을 하고 말죠. 그래서 이런 헬라권의 분열을 계기로 이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서로 이제 내분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그리스 이 동맹들이 이제 쇠퇴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 북방 지역에 있던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BC 338년에 카이로네이아 전쟁을 통해서 아테네와 테베연합군을 완전히 격파하고 이제 그리스 전체 지역을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그리스 세계의 이제 주도자로 이제 주권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BC 336년에 그리스를 통일한 이 필리포스 2세가 근데 암살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의 젊었던 아들 그 아들 알렉산더 3세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이 사람이 20세의 젊은 나이에 이제 왕이 되면서 그리스 지역의 이제 이 반란들을 다 제압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지역을 안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지역에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반란이 한번 일어나면 아주 응징을 하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는 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동료다. 그렇게 보고 오히려 페르시아 동방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BC 334년에 보병 3만 그리고 기병 5천 명을 이끌고 그리스 연합군을 만들어서 동방 원정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아닥사스다 1세, 그러니까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후에 이게 내분과 분열로 휘청거리고 있었는데도 일단은 뭐 거대한 제국이었죠. 그랬는데 알렉산더가 BC 334년 이제 페르시아와의 첫 전투를 벌이는 그 니디아 지역, 그라니코스 강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여기서 이제 알렉산더가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 도시들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BC 333년에는 이수스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역시 다리우스 3세 이 페르시아의 군대를 아주 격파를 한 후에 그 땅을 더 확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길로 곧바로 페르시아 이 중앙으로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방향을 이제 남쪽으로 꺾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남쪽의 이집트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페르시아 이제 본토 쪽으로 올라와서 BC 331년 이 가우가멜라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페르시아를 또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다리우스 3세가 도망가 버리고 페르시아는 완전히 이제 패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사실 알렉산더가 많은 전쟁을 치른 건 아닙니다. 워낙 이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 폭정이 심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그 앞자에 있던 나라들이 오히려 알렉산더 군을 해방군으로 생각할 정도의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뭐 큰 전쟁이 몇 개가 있지만 그러나 뭐 일일이 한 지역을 다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이겨가면서 갔던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알렉산더는 몇몇 군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쉽게 도시와 나라들의 항복을 받고 점령을 해 나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C 331년 이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의 이제 이란 지역, 아프가니스탄을 경유해서 인도 이 지역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인도인들의 아주 심한 저항과 이 또 무더위, 그 지역의 무더위 때문에 이제 원정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바벨론 지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갑자기 열병으로 인해서 BC 323년 뭐 32세 뭐 33세 이 정도 나이에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가 뭐 단 한 10년 만에 이룬 이 업적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야심은 이제 단지 무력으로 또는 뭐 영토적으로 뭐 동방 세계를 뭐 짓밟아 지배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의 최종적인 꿈은 뭐였냐면 이 그리스 세계와 오리엔트 동방 서방과 동방 세계를 이게 문화적 인종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알렉산더는 그의 정복 사업에 그냥 군인만 데려간 게 아니라 헬레니즘을 전파하기 위한 200여 명의 학자와 예술가들을 대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헬레니즘 문화를 퍼뜨릴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들을 세워서 동서 문화의 융합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래에 이제 편협했던 그 헬라 의식, 그러니까 자기 민족 이것만 좀 청산을 시키고 세계 동포주의라고 그러나요? 그걸 내세워서 마케도니아 이 병사와 또 이 아시아 병사들을 아주 평등하게 대우를 해주죠. 그래서 스스로 먼저 자기가 이 동방 지역의 여인, 뭐 페르시아의 여인, 뭐 다리우스의 딸도 자기가 왕비로 맞이하고 이러면서 그의 부하들에게도 이런 이 결혼을 장려시키죠. 그런 결과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많은 나라가 이 그리스어 문화로 이렇게 통일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언어의 통일인데 완전한 통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 그리스어만 할 수 있으면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가 보편화된 것과 같은 거죠. 이런 헬레니즘의 융합 문화를 아주 잘 꽃피운 아주 핵심적인 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건 이제 알렉산더의 수하였던 톨레미우스가 그 땅을 집권하면서 거기에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고 거대한 뭐 박물관이나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서관 이런 것들을 세웠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적으로 볼 때 특이할 만한 점은 뭐였냐면 이 구약 말하자면 토라 이 모세오경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언어를 그 세대 세계 언어로 이 키브리 언어를 세계 언어로 그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건데 신약 시대에 이제 바울이 이런 이 아마도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들을 그 시대 사람들이 많이 봤을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한 성경이 바로 이 그리스어 번역본 성경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역시 대부분 보면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오늘날 영어를 하면 모든 걸 볼 수 있듯이 이제 그런 식의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택함을 받고 사명을 맡았던 백성들을 통해서는 그렇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로 펼쳐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진심을 늘 기억하고 그 뜻대로 빛된 삶을 살아달라고 했던 백성들은 그렇게도 무시하던 그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히브리 민족에 의해서 자기들의 개인의 신으로 막 매장돼 가던 그 성경이 400년 침묵기, 그러니까 아무도 순종하지 않고 부름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헬라 제국의 이 프톨레미를 통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침묵기는 하나님의 무관심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배반하고 모욕하는 인간들을 위해 죽을 준비를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헬레니즘 문화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세계 동포주의를 내세우면서 각 나라의 지역주의나 뭐 편협하고 극단적인 어떤 민족주의의 그런 장벽들이 무너졌다라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이런 배척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복음의 텃밭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헤브라이즘의 유대교들에게 더 핍박과 박해를 받아요. 오히려 이 헬라어를 하는 그릭 문화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더 핍박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알렉산더 대왕은 어쨌든 이렇게 짧은 10년 만에 엄청난 업적을 이루면서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길을 만드는 그의 인생은 짧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텃밭과 길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짧은 10년 만의 역사는 대단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 후계자가 없이 갑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헬라 제국이 혼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후계자 자리를 놓고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장군들끼리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디아도코이 전쟁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미 뭐 다니엘서나 이런 걸 살필 때 종종 우리가 이것을 몇 번 살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전쟁이 거의 50년 가까이 계속이 됩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11장, 12장 이럴 때 살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전쟁은 이 후계자들이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서로 같은 편이 됐다가 뭐 적이 됐다가 하는 일들이 막 반복되면서 그 역사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는데 알렉산더 사후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헬라 제국은 일단 네 명의 장수에 의해서 그 땅이 분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은 카산드로스,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은, 그리고 수리아 지역은 니시마코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을 비롯한 그 페르시아의 지역을 안티고노스, 그리고 이집트는 헬라인 출신의 프톨레미가 통치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알렉산더의 자기가 이제 정통 후계자다. 이런 걸 자칭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막 이렇게 경쟁을 벌이는데, 이 프톨레미가 알렉산더의 시체를 가져다가 훔쳐다가 결국 자기가 이제 정통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장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알렉산더가 어쨌든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 록산나라는 여자를 통해 가진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혈통을 가지고도 이제 계속된 이제 그 후계자 싸움이 계속된 거죠. 그러다가 BC 301년 프리키아의 입수스라는 곳에서 안티고노스와 다른 연합 세력들이 싸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전체 지역을 가지고 있었던 안티고노스가 죽게 되고 계속된 분쟁들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결국은 어떤 식으로 이 힘이 분배가 되냐면 세 지역 그리고 군소 지역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그리스 본토 지역이 안티고노스 그리고 이집트 지역은 계속해서 프톨레미 그리고 나머지 광대한 이 페르시아 이 동방 땅 거의 대부분을 셀리코스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본토 쪽에는 안티고노스가 이제 다스린다고 하는데 이게 또 안티고노스가 죽었는데 있는 건 그게 아니고 입소스한테서 죽은 안티고노스의 아들이 그리스 지역 내에서 분쟁을 겪으면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어쨌든 결국 그 땅을 주도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셀리코스 왕조의 경우는 이제 원래 알렉산더 사후에 바벨론 지역의 총독이었었는데 아까 말한 안티고노스가 페르시아 본토 전 지역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집트로 피해 갔었다고 그랬죠. 프톨레미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제 나중에 그 혼란한 이 전쟁 틈을 타서 다시 이제 셀리코스가 이 바벨론을 가지게 되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결국에는 이 메소포타미아 쪽 전체를 이제 이 셀리코스가 독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이제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이 셀리코스 왕조가 부딪히게 되는데 거의 150년 가까이 이렇게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중간 지역이 바로 팔레스틴 지역이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두 강대국 속에서 뭐 여기 지배당했다, 저기 지배당했다, 뭐 싸우면 전쟁터가 됐다가 양쪽으로 그냥 이 큰 나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짓밟히는 그런 일들을 계속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가 먼저 이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BC 198년경에는 이 셀리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가 이집트 쪽과의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을 뭐 재건해 주기도 하고 뭐 세금도 면제해 주고 하는 그런 친화 정책을 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BC 189년경에 당시 그 지중해 이제 전 지역에 대세로 막 자라가고 있던 그러니까 지중해 서쪽에서 크게 성장해 가고 있던 로마와 싸웠다 패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에게 이제 과중한 이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죠. 자, 그래서 이게 로마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잠깐 그리스보다 좀 더 지중해 서쪽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로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면 BC 334년에서 BC 264년경 그 이탈리안 반도에 정착한 이 로마가 이 BC 260년경부터 이른바 이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해서 이 카르타고 그러니까 페니키아의 두로, 시돈 이런 사람들이 만든 식민 도시였는데 여기와 이제 50년 넘게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계기로 민족적 시존을 극복한 이 로마가 일개 이제 도시 국가에서 이 비중이 확 커지는 거죠. 지중해 전 세계에 걸친 세계의 제국으로 발전하는 그런 전환점이 됩니다. 이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중해의 서쪽의 로마는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는 반면에 헬라 제국의 이제 이쪽 동쪽 셀류코스 왕조나 애굽의 톨레미 같은 경우는 BC 300년경부터 계속 부딪히면서 어떡한가. 둘이 전쟁을 하느라고 기진맥진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BC 198년에 셀류코스의 그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이집트의 프톨레미로부터 이 팔레스틴 지역을 빼앗으면서 처음에는 유대인의 민심을 사는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정책을 폈지만 BC 190년경에 로마와 전쟁을 벌였다가 지는 바람에 이 안티오코스 3세는 그의 둘째 아들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 이 사람을 로마의 인질로 보내게 되고 장남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된 이 장남 셀리코스 4세가 아버지가 로마의 전쟁에서 져서 생긴 엄청난 이 전쟁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지배하고 있던 지배국들을 짓밟게 되는 거죠. 세금을 올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쥐어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까지 다 걷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민심이 돌아서서 결국 셀리코스 4세는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아까 로마의 인질로 잡혔던 에피파네스가 그 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안티오코스 4세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그 8장에서 계속 살폈던 그 예언되었던 그 성전을 더럽히고 짓밟았던 그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이미 살폈던 그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그리스 문화, 그러니까 자기가 인질로 잡혀갔던 이 로마의 문화에 심취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를 아주 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헬레니즘 문화의 전파자처럼 살았던 겁니다. 근데 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나 뭐 종교 뭐 이런 건 항상 거부되잖아요. 특이한 나라였잖아요. 물론 유대인 안에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 종교 귀족 계급 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의 이제 평민들 같은 경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정통파 유대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BC 170년 경에 이런 이 문화적 충돌로 인해서 이제 일이 터지게 되죠. 팔레스틴을 이집트로부터 되찾았더니 안티오코스 3세가 BC 190년 로마의 그 전쟁이 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막대한 배상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 형이었던 셀리코스 4세는 그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 허덕거렸는데 그 다음이 왕이 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것을 이제 더 만회를 하려고 이집트의 프톨레미를 다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돈을 뺏으려고, 자금을 챙기려고. 그래서 전쟁을 힘겹게 이겼어요. 그래서 통치하고 다 모든 걸 뺏으려는 순간 조금 전에 말했던 지중해 대세 로마가 개입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 갖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굴욕적인 일이 생깁니다. 굴욕적인 일을 받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의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아무래도 이 동방 세력 속에 있는 자기들을 중심으로 한 이 지배하는 나라들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게 이상하게 하나도 이게 협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위도 안 맞고 헬레니즘을 수용해서 뭔가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협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그런 일이 터진 거죠. 그래서 BC 170년경 그는 헬라화 정책의 과정으로 유대인들의 율법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금지시켜버립니다. 유대인들의 존재는 그 율법, 토라의 신앙 위에 서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의 산 언약 위에 서 있는 건데 그 율법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금지하고 만약에 어길 경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아주 가혹하게 형벌을 가했죠. 예를 들어서 태어난 아이를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 이거는 좀 유대인의 전통이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할례를 하면 그 엄마를 죽이고 그 아이를 죽은 엄마의 목에 걸어서 더 나아가서 그 집안들과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사람까지 다 살해하고 죽이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전 예배까지 다 패해버리고 예루살렘 전에다가는 일부러 제우스 제단을 갖다 쌓고 그 이 성경에서는 불결하게 보는 이 돼지를 갖다가 제물로 바쳐버리는, 억지로 이방 제사를 지내게 만드는, 그러니까 율법에 금지된 것을 억지로 시키는 이 가혹한 그런 악독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다니엘서 8장과 11장에 나왔던 예언이다 그랬었죠. 이미 이런 얘기가 뭐 400년 전에, 200년 전에 그렇게 예언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 8장과 11장에 예언된 대로 율법을 파괴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어기게 만드는 짓을 하죠. 아주 조직적으로 이 일을 해가지고 마을마다 막 감시관들을 보내서 마을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리더급 이런 사람들, 장로들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돼지로 제사드리게 하고 이런 악한 짓을 한 겁니다. 이런 핍박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이제 맞서서 일어나는 그런 대항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BC 166년경의 일인데 이 세계사적으로 볼 때 보통 이 마카비 반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반란이 아니라 독립운동이죠. 일제시대에 일제가 그렇게 막 여러 가지로 강제적인 짓들을 했을 때 3.1운동이 일어나고 이랬던 것처럼 그런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그동안 성전의 제사가 이제 금지된 기간이 그렇게 이제 에피파네스의 이런 이런 포악한 이런 정책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지 1290일 정도.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년 반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 마카비우스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그 혁명으로 인해서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한 3년 반 정도 만에 결국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그 이 더럽혀졌던 이 제단을 다 깨끗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때가 이제 유대 달력으로는 12월 25일인데 그래서 이거를 한우카라고 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이 바로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수전절이 바로 유다의 마카비우스, 유다 마카비우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그들과 싸워서 성전을 다시 되찾고 회복한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마카비 반란은 약 한 6년 4개월에 걸쳐서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셀리쿠스 왕조도 이 유대 땅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위기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 반란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었죠. 그런 과정에 이 마카비우스, 유대 마카비우스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독립하고 회복되는 그런 시기가 생긴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완전한 이 안전한 독립은 아니었죠. 근데 이 마카비우스 혁명의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 또 이제 이 신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그 이 노인이었던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그 에피파네스 행정관들이 와가지고 막 짓밟고 마음대로 억지로 하게 하는 거기에 이제 끝까지 그가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이 제사를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이 마따디아 제사장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억지로 시키는 행정관들도 죽이고, 그런 사람들도, 협조하는 사람들도 죽이고, 그래서 무장봉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따디아가 BC 166년, 그러니까 봉기를 일으키게 된 때가 그때였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일을 터뜨려 놓고 몇 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이제 셋째 아들,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이었던 유대 마카비, 유다 마카비, 이 유다 마카비가 이 혁명을 주도하면서 게릴라식 전투를 계속 전면적인 벌이면서 전면적인 독립 그런 운동으로 점점 커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그 시대에 당연히 그 짓밟힘 속에 당연히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시딤이라는 유대 경건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이 마카비가 주도했던 이 독립 전쟁으로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가 자신들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이 셀리쿠스 군대를 아주 몇 번에 걸쳐서 아주 탁월하게 무너뜨리면서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고 회복을 해서 이 더럽혀진 성전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다시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을 해내죠. 근데 그런 와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에피파네스 같은 경우는 통치적 여기저기에서 반란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동부 쪽 전선이었던 파르티아 왕국 여기에 전쟁에 있어서 꼼짝 못하고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 결국은 뭐 어떻게 하다가 죽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죽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에 이 유대 마카비로 인해서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뭐 근데도 이제 이 불안한 그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록 이제 에피파네스가 죽긴 했지만 그래서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이 셀류쿠스 왕국에. 근데도 그것도 이제 몇몇 장군들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거를 계속 분란 중에서도 이거를 조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셀류쿠스 군대에 의해서 이 결국은 다시 이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게 되고 그때 이제 넷째였던 이 엘르아살이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셀류쿠스 왕국에 이제 계속 내분은 있었었지만 그래도 이제 워낙 큰 나라니까 잠시 회복을 했다가 또 이제 뺏기게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내분이 있었었는데 그 데미트리우스라고 하는 원래 에피파네스의 형이었던 셀류쿠스 4세의 아들이 이 내분 중에 이 셀류쿠스 왕국의 이 왕권을 뺏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유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강경 정책이 아니라 유화 정책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마카비 일가의 이 독립 전쟁을 벌일 때 아까 말한 하시딤이라는 종교 색채가 강한 이 세력과 연합을 했었었는데 이 데미트리우스가 이 막 종교적 자유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결국에는 마카비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시딤 같은 경우는 이 종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싸울 의지가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 마카비와 이 하시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사력들이 이게 깨지게 됩니다. 연합 같은 게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지역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안정화시키고 임무를 완성을 하게 되는데 그 바키데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결국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유대 지역을 그렇게 이제 서로 이 마카비 중심과 그 다음에 이 하시딤의 이 관계를 끊어놓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수도로 이제 셀리쿠스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도망쳤던 유다 마카비가 다시 세력을 규합해서 예루살렘을 재탈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그 당시 지중해 이제 세계 절대 강자로 떠오르는 로마와 이제 손을 잡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셀리쿠스 왕국에서 이제 주력군을 보내면서 결국 이제 이게 유다 마카비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군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첫째 아들이었던 요한까지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 지도자가 된 사람이 막내였던 요나단이었는데 그렇게 도망자로 이제 8년을 보내게 되다가 그때 이제 셀류쿠스 왕국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내분이 생겨서 두 권력이 이 셀류쿠스끼리 또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이 유대 지역하고 이제 손을 잡으려고 요나단과 손을 잡으려고 경쟁을 하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유대 땅의 이제 통치자가 이게 되긴 하는데 결국 같은 분쟁 속에서 속이고 그러다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마지막 남은 둘째 이 시몬이 이제 지도자가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이제 위대한 업적은 뭐냐? 유다 나라 안에 적대적인 세 개의 정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하시딤, 그 이제 마카비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친헬라파가 있었는데. 유대의 땅 안에, 유대 민족 안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세 그룹들을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시몬이 통치를 시작한 BC 142년이거든요. 이때 이제 이 통합이 서로 되는 이때를 독립국가의 원년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BC 142년경 팔레스틴 지역에서 유다 민족이 독립국으로 이제 약 80년간 그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왕이었고 또 대제사장이었던 이 시몬은 여러 가지로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이 자기 나라의 주화 동전도 발행하고 번영과 혁신의 시대를 이제 만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서 이제 저들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업적들을 이루어가거든요. 근데 또 불행하게 이 시몬은 자신의 이제 영웅적인 노력이 빚어낸 이 결과를 충분히 뭐 이렇게 즐기고 또 백성들을 잘 통치하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자기 동족에 의해서. BC 134년 여리고 지역 요새를 시찰하고 환영만찬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자기 사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이름이 거의 비슷한 게 많아서 헷갈릴 텐데 어쨌든 이 시몬은 자기 사위였던 프톨레미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바람에 예루살렘 서쪽 지역을 담당하던 시몬의 또 다른 아들 힐카노스라는 사람이 이런 반역을 정리하면서 하스몬 왕국의 이제 두 번째 통치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대 땅에서 벌어진 구테타를 계기로 이 셀리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7세가 유대 땅을 침공에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 힐카누스의 이제 이 조공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갔다가 이제 많은 돈을 주는 거죠. 다윗 왕의 무덤에서 은 3천 달란트를 도굴해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갖다 바치고 그 위기를 일단 모면을 합니다. 어쨌든 하스몬 왕조는 이렇게 셀리쿠스 왕조에 의해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셀리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7세가 BC 129년에 아까 그 동부 지역에 있었던 타르티아 왕국과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셀리쿠스 왕국은 이 시리아 왕국은 뭐 그야말로 이름뿐인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 바람에 이 히르카누스가 유대 나라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헬라 제국과 싸워서 독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위기를 보면 이제 왕들의 이름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전부 헬라식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지금 유대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하스몬 왕조의 현실인 거죠. 그 와중에 그 계속 그 이 세속의 헬레니즘의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한 나라가 세워지면 당연히 그 나라를 정치할 권력들이 등장하게 마련이잖아요. 마케비 혁명으로 결국 이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지만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정통 왕의 족보가 다윗의 혈통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까 말한 이 지금 하스몬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왕이면서 제사장직을 겸비하는 그런 왕가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유다의 민족 정서로 보면. 이렇게 마카비 가문이 셀리쿠스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반기를 줄 때 함께 그래서 마음을 모았고 힘을 모아서 헬라와 반대를 위해 싸우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반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제 기원을 보자면 바벨론 포로 시대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 성전 중심의 종교의식은 불가능했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명시된 제사장과 같은 역할들이 이제 유명무실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잡혀간 그곳에서 비로소 이제 율법서를 비롯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어요? 저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이 된 것은 말씀, 율법이 됐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그룹들이 이제 계속 생겨난 겁니다.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에스라나 그런 느헤미야의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의 시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의 퀴로스 때부터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 이후의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이제 성전이, 제2성전이 생기면서 또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기는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사장을 율법과 종교 문제의 최고 이제 권위자로 여기는 그런 풍토가 다시 돌아오긴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회에는 성전 중심의 제사장 같은 이 성전 귀족 계급과 또 율법 중심의 이제 서기관 또는 율법학자라는 이제 이중적인 권위체계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중구조가 진행되면서 제사장이 아닌 율법학자들이 이제 모세오경을 백성들이 가르치고 생활에 적용시키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2성전이 세워졌지만 이 포로시대 때 그곳에서 드렸던 회당이 또 동시에 이제 같은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사회적 분위기는 율법이 규정하는 성전의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신뢰가 이제 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더 그랬냐면 거기서 헬라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 셀레코스 왕조 때는 이 제사장이 원래 혈통에 의해서 아론의 자손들이 되게 돼 있었는데 뭐 자손들끼리도 서로 뇌물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면서 세습 제사장이 아니라 돈 주고 이제 사는 그런 식의 일들이 막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직자 계급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러면서 결국에는 성전에 대한 권위가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권위가 완전히 막 거의 바닥을 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당 중심, 말씀 중심에 이런 그룹들, 그 바리새인 그룹들이 훨씬 더 이런 주류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사회 속에는 성직 계급과 그들의 지지자들인 사두개인 그룹, 그리고 다른 한편은 평신도 신분의 율법학자들, 또 그 추종자들인 바리새인들 그룹이 형성되면서 이제 이 둘 사이에 이제 권력 투쟁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어서 그 당시 이제 유대교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투쟁을 벌이고 다툼을 하던 그런 곳이 바로 이제 뭐 국회라는 걸 할 수 있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 이게 의회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헬라어로 시네드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대민족을 이끌었던 어떤 의미의 통치기구 같은 걸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유대나라가 완전히 멸망되기까지 종교생활과 이스라엘을 다스린 어떤 정치의 어떤 핵심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의 기원, 시작이 언제다라는 건 좀 불확실한데 뭐 랍비들은 주장하기를 뭐 그것이 모세를 보좌했던 뭐 70인의 장로 때부터 시작된 거다 이런 식으로 역사성을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출애굽 시대부터 어떤 뭐 조직된 의회가 계속 존재했다. 근데 그런 거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는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장로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때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사회의 재반 사항을 다스렸던 그런 기록도 있는 것. 이런 걸 볼 때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구조가 있었을 것으로 보죠. 포로가 되면서 어쨌든 그 사회가 같은 민족으로 유지되려면 어떤 이 통합하고 의논하는 그런 구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이 아닐까 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셀리코스, 이 왕국 시대에 안티오코스 3세 막 밀어줬던 그 사람, 그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 국가가 그냥 아무도, 여기 왕도 없고 뭐 아무도 없으면 통치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그러니까 어떤 장로들의 어떤 이 모임을 모아놓으면 이들을 통해서 그냥 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백성들에게 다 퍼지게 되니까 통치를 위해서든지 그런 구조가 필요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산헤드린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에피파네스의 박해로 인해서 유대가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 하스몬 왕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에서는 이 산헤드린과 같은 헬라식 통치 조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게 도입을 시켜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그리스의 헬라 도시 국가들이 평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공화정 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레위지파이면서 왕이 된 이 하스몬 왕조도 이 조직체를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사두개파로 이제 자기에게 필요한 그런 사람들로 이제 채우면서 자신의 권력을 이게 유지하고 이 권세를 뺏기지 않으려는 그런 체제로서 이제 이렇게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스몬 왕조의 왕이 된 이 요한 히루카누스는 그 주변 도시들을 이제 정복을 해 갔다고 그랬죠. 특이한 거는 에돔, 이두메라고 부른데 에돔 족속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땅으로 이렇게 만드는 걸 떠나서 억지로 이 에돔 족속들을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유대인을 만든 거죠. 강제로 유대인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뭐 이거는 신앙적인 열심이 아니라 유대 사회가 지금 다른 외국 세력과 싸우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에돔 족속은 형제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목적 하에 이런 거를 벌인 거거든요. 근데 단지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만 부리면 또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에돔 족속의 인재들이 또 유대 사회와 이방인이 아닌 같은 민족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터주게 되죠. 그때 이제 같이 이 에돔 족속이었다가 유대인으로 이제 그렇게 바뀌었던 사람이 바로 헤롯 그 왕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때 팔레스타인 지역을 헤롯 왕조가 다스리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헤롯의 혈통. 이때 이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유대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뿌리가 에돔 족속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죠. 어쨌든 레위지파였던 마카비우스에 의해서 유대가 독립을 하고 독립왕국을 만들지만 바리새인은 레위지파인 이 사람들을 성경적인 근거로 볼 때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라고 보지 않고 제사장의 역할이나 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루카누스가 이 사두개파를 지지하면서 하스몬 왕가하고 이 바리새인 사이에 이제 큰 장벽이 한 민족 안에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아리스토블루스가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도 아버지를 따라서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변을 정복하고 유다의 율법에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헬레니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돼요?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을 이제 부딪히게 되니까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서 무슨 짓을 했냐면 외세를 끌어들였어요. 그게 바로 셀루쿠스 왕조에다가 도움을 청해가지고 군사를 끌어들였는데 이 군대가 와가지고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 바리새파가 원하는 대로 해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이 백성들을 도시를 다 짓밟고 약탈하는 짓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이 시리아 군대를 끌어들였던 바리새인들조차 싸워야 됐어요. 도로요. 얀네우스 이 왕을 도와서 결국은 시리아 군대를 몰아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알렉산더 얀네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자기를 반대하고 이런 일을 벌였던 그런 사람들, 핵심 인물, 이 바리새인들이죠. 800명을 잡아다가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짓을 합니다. 그렇게 끝난 정도가 아니라 뭐 가족들까지 데려와서 부인들, 자식들 막 혓바닥을 다 뽑고 막 아무튼 잔인한 짓을 합니다. 이런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인데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알렉산더 이 얀네우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기록에 의하면 자기가 했던 그 이런 일들을 후회했다. 뭐 그런 기록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 후에 권력은 그래서 그의 아내였던 알렉산더 살로메에게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척을 두지 않으려고 이 반대 세력이 안 되려고 바리새인들에게 좀 호의를 베풀면서 이 하스모니안 왕가가 이제 바리새인들과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알렉산더 살로메의 나이가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70을 헤아리는 그런 노령이었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이 둘이 있었었는데 하나는 요한 히르카누스 2세 그리고 하나는 아리스토플루스 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패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쫓아서 장남이 이 왕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한 히르카누스 2세를 지지하게 되고 사두개인들은 인물의 능력을 보고 정해야 된다. 이래 가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생각과 비슷한 사람을 뽑게 돼 있죠.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그렇게 이제 왕으로 서로 이제 옹립하면서 싸움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받았던 이 장남 요한 히르카누스 2세 같은 경우는 천성적으로 이렇게 좀 싸우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왕가의 왕위를 동생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에돔 지역, 그러니까 이둠에 이미 뭐 그 점령에 의해서 유다의 통치 어떤 그 지역의 하나였었죠. 거기에 그 통치자가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었는데 거기로 가서 이제 몸부쳐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야망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스몬 왕가의 장남을 이 히르카누스를 또 꼬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죠. 물론 이 사람이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는 자기의 위치까지 뺏길까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충동질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형제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히르카누스 2세가 그 당시 그 나바테안 왕국 그 이 이두메와 이 곁에 있었던 그 왕국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던 중에 그 당시 아까 말했던 지중해 전 지역에서 급부상하면서 떠오르고 있었던 로마의 이 폼페우스에 의해서 이 폼페우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파르티아 왕국하고 이 전쟁 때문에 와 있다가 이제 이런 일에 끼어들게 되는 거죠. 처음 폼페우스가 보낸 장군 스카우루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좀 이렇게 더 남자다워 보였는지 이 사람을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지켜내긴 합니다. 이 히르카누스가 왔었던 것을 결국은 막아내긴 하는데 이 사람이 폼페우스 그 이 아련을 하러 갔다가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아주 굉장히 건방진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이 폼페우스가 이 히르카누스 2세를 택해버려요. 안티파테르의 손을 들어줘서 그래서 결국 BC 63년에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의 안티파테르하고 로마의 이 폼페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누가 왕이 되느냐? 사실은 요한 히르카누스 2세가 이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가 그 자리에 복권이 되긴 하는데 유대와 예루살렘 이 시리아 지역의 총독을 이 로마의 폼페우스가 이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라 정치 힘을 자기의 그 장군이었던 사람에게,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에서 전체를 관할하고 있던 그 자기 장군에게 행정구역으로 줘버립니다. 그래서 요한 히르카누스 2세는 유대 사회에서 이제 원래 레위지파였으니까 그 역할, 대제사장직만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안티파테르가 이제 폼페우스 편에서 이제 그 권력을 자꾸 이제 확대해 가다가 나중에 폼페우스가 어쨌든 죽고 그리고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될 때 또 막대한 뇌물을 갖다 바치고 또 마침 카이사르가 이 폼페우스를 이제 쫓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 과정에 이제 이집트에 왔다가 클레오파트라와 이렇게 엮이게 되는데 거기서 아주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이집트에서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이 안티파테르가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안티파테르가 여러 가지 그런 일을 계기로 BC 47년에 예루살렘 지역을 비롯한 유다 지역이 이제 실세가 되는 거죠. 정치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안티파테르가 유대 지역 통치자가 되는 일에는 그 함께 그 있었던 히르카누스 2세도 사실 도와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설득해서 이 카이사르에게 좀 청원을 해라. 이럴 정도로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안티파테르는 정치적 권력을 갖게 되고 히르카누스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에돔 출신인 이 사람이니까 이 유대 사회부터 어떻게 돼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안티파테르는 그 시대의 그 이 주도자였던 로마로 붙습니다.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아부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안티파테르는 로마의 힘을 바탕으로 더욱 강한 통치권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첫째 아들이었던 타사엘에게는 예루살렘 총독의 역할을 주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에게는 갈릴리 지역의 총독의 역할을 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신약에 나오는 헤롯 왕가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안티파테르 같은 경우는 BC 44년에 사실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BC 43년경일 거예요. 그때 이 사람도 반대파에서 이제 독살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혼란이 막 서로 뭐 죽고 죽이는 혼란이 일어났을 틈을 타서 그 아까 아리스토블루스 2세, 그 2세의 아들이었던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아까 페르시아 지역을 가지고 있었던 그 파르티아 왕국이 계속 이제 로마와 견줄만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르티아 왕국의 도움을 받아서 BC 40년에 예루살렘 다시 되찾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안티파테르의 아들이었던 타세엘도 죽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되찾긴 하는데 근데 그게 얼마 가지를 못하죠. 그때 이제 갈릴리 지역 총독을 맡았던 이 안티파테르의 아들이었던 헤롯. 이 헤롯은 그 위기에 가까스로 이제 목숨을 건져서 도망가거든요.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이제 원론을 구워 삼고 이래가지고서 오히려 이번에는 팔레스틴 지역에 로마에서 파견하는 분봉왕의 자격으로 임명을 받죠. 그게 BC 40년경입니다. 그래서 바로 온 게 아니라 3년이 지나서 이제 BC 37년에 로마의 군대와 함께 이제 이 팔레스틴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티고누스 3년 정도밖에 못한 거죠. 이 안티고누스를 죽이고 이 유대 지역의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그 다음 황제가 됐던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고 또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 태어났을 때 호적하라고 했던 명했던 그 왕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의 이용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BC 23년경에는 헤롯의 영토를 두 배나 막 늘려주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가나안 지역이 이제 하나님이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완전히 타민족들이 와가지고 다 찢어놓고 갈라놓고 하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역사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그런 시간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헤롯 대왕은 로마의 힘을 빌려서 유대 땅의 통치자로 오지만 역시 이 사람은 여전히 뭐 에돔 출신으로 봐서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좀 얻어보려고 뭔가 혈통적으로 뭔가 좀 이게 좀 잘 맞춰보려고 이 하스몬 왕가, 그러니까 유대 정통 왕가의 미리암네라는 이 공주와 결혼까지 하거든요. 근데 물론 다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 아는 유대인들이 뭐 이런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위기죠. 그러다가 결국 하스몬 왕가의 딸 미리암네도 뭐 이렇게도 서로 이제 막 헤롯이 막 나중에는 미리암네의 아버지 그다음에 막 오빠 이런 사람 다 죽이거든요.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를 죽이니까 뭐 그런 걸 계기로 헤롯의 여동생이었던 이 살로메가 이게 거짓말로 해가지고서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근데 헤롯은 그 와중에도 그 유대인들의 어떤 지지를 얻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전 19년부터 BC 19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증개측을 해줍니다. 사실 중계측이 아니라 보면 완전히 수르바벨 성전은 구석에 아주 뭐 있을까 정도 싶을 만큼 완전히 엄청난 규모의 신축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성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만들어주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환심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정치적인 수단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까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던 그때 유대인들이 이게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무슨 수로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까지 46년 동안 계속 지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완전하게 완성된 것은 AD 63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으로 따지 시작하면 83년 만에 그게 완성이 되거든요. 물론 성전이 있는 그 성전 지역은 먼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헤롯은 이 통치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지만 그의 전체적인 통치는 아주 뭐 최악이었었죠. BC 14년부터 BC 4년까지 약 10년 동안 그는 아주 갈수록 잔악하고 아주 포악한 그런 정치를 합니다. 헤롯은 여러 여자를 거니고 있었고 또 많은 왕자를 생산했지만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까지도 막 죽였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있었던 아기들 두 살 미만으로 다 죽여라 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죠. 헤롯 대왕. 이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위협이 받겠다 싶으면 아들이고 아내고 막 다 죽였습니다. 헤롯이 자기 후계자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세 명의 왕자를 죽여요. 그리고 후계자를 여섯 번이나 바꿉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을 여섯 번이나 갈아치웠다라는 거죠. 그리고도 결국 죽으면서 후계구도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유대, 사마리아, 또 이둠의 이 지역은 이 지역의 분봉왕으로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아켈라오라는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에게 그리고 바테네아, 뭐 드라고닛, 뭐 가우라닛 이런 지역은 헤롯 빌립 2세에게 그렇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이 아켈레오 같은 사람은요 아주 잔혹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학살과 학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로마에서 손을 써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쫓겨납니다. 그리고 저 고울이라는 지역 쪽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기였거든요. 이 시기. 이 아켈라오가 유대를 통치하던 시기.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요셉이 올라올 때 여기가 무서워서 여기에 있지를 않죠. 그리고 저 위쪽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안디바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넘겨졌을 때 예수님을 신문하고 희롱했던 사람인 거 아시죠? 그리고 빌립 2세 같은 경우는 뭐 헤롯의 아들들 중에는 그나마 좀 존경을 받고 또 맡은 영토를 좀 평화롭게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실권은 로마가 쥐고 있고 왕권은 헤롯 가문이 가져갔고 종교는 지금 산헤드린 안에서 바리새파, 사두개파로 나뉘어 싸우고 로마와 헤롯에 의해서 하스몬 왕조가 멸망을 당하자 정치적인 회복을 다시 갈망하는 그런 그룹, 열심당이 생기고 또 반대로 헤롯과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 살고 있는 유대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헤롯 당원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역사적 상황을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 같은 경우 이 작은 나라를 하도 독특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 쪼개버렸죠. 지역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다 쪼개가지고 서로 다른 통치자들에 의해서 서로 견제하며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죠. 나중에 유대인들의 폭동이 또 일어나서 사마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로마에서 직접 통치하는 식으로 그래서 총독들이 오다가 나중에 빌라도가 오는 일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구조를 만들죠. 그렇게 로마가 세계적 국가가 되면서 문화는 로마가 답습하는 이 헬레니즘 문화가 확 휩쓸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히브리 말, 이건 점점 잊어먹어가고 헬라 말을 해야 사람 구실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실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 정체성은 잃어가는, 정체성을 잃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반면에 오히려 더, 그래서 메시아의 출현, 다윗 왕과 같은 그 사람이 오기를 아주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면서,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이 400년 혼란기를 통해서 이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 400년의 침묵기 동안 이 세계 열강들은 다니엘의 꿈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그대로 지금 등장하고 사라지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계속되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계속 핍박을 받고 있었고, 특별히 헬라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심한 핍박을 받는데 이미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대로 그렇게 되었고, 이런 와중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잠시 이제 유대 독립국이 생기는가 싶었지만 다시 에돔 족속의 이 헤롯 안티파테르의 개입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은 로마에 뺏기고 정치적 통치는 헤롯 혈통에게 뺏기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아주 강렬한 메시아 다윗 왕이 오기를 아주 소망하는, 그러니까 메시아를 강하게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전 세계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어의 통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한 통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리스어만 할 수 있으면 누구와도 세계인과 소통이 가능한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됐고, 이 와중에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돼서 70인역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은 당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서로 다른 지방의 다른 언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범용 형태인 헬레니즘, 그리스어 또는 헬라어라고 불리는 코이네 그리스어, 이걸로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헬레니즘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 동포주의를 외쳤다고 그랬죠. 이런 영향으로 각 민족들의 어떤 장벽이 굉장히 낮아지고 세계 언어가 생기면서 예수님 이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잘 형성되는 그런 시간으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이 다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이 세계 주도권을 가지면서 이제는 지중해 동쪽만이 아니라 서쪽까지 각 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들이 다 연결이 돼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죠. 이 길 덕분에 하루에 예를 들면 15에서 30km 정도밖에 이동할 수 없었던 거리가 하루에 50에서 80km까지 이동이 가능해지게 되니까 복음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계속 역사적으로 각 나라로 다 흩어지고 뿔뿔이 헤어졌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민족과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런 회당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분위기들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유대 공동체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아주 독특한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 중심의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유대교가 전파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그 이유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 구약의 역사들이 이게 잘 이렇게 편만하게 펼쳐지는 그런 역할들로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도 지금 뭐 가까운 친구나 친척,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잘 지켜간다면 언젠가는 때가 될 때 또 이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고 크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길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400년 침묵기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잠시 살폈습니다. 자, 우리는 동일한 역사를 보더라도 이 성경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만 보이는 거에만 급급하기보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전체를 돌아보고 현실의 문제를 대처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통찰력을 우리가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한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의 이 정신과 또 하나님 말씀의 약속들이 열강들에 치여서 그야말로 다 꺼져가는 심지어 상한 갈대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정말 이런 상태로 50년만 가버리면 유대 문화는 이제 그 자체가 완전히 소멸될 지경. 이집트에서 그 자녀들을 다 남자들을 죽이면서 아이들을 죽이면서 곧 소멸될 그 지경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50년, 20, 30년 안에 끝날 이 민족.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나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절실하게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인 그 적절한 시기에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먼저 보내받은 세례 요한이 그래서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런 역사에 대해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창조로부터 4천년이 넘도록 인간들의 수많은 무시와 불순종에도 늘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지 못해서 알지 못하고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인간들의 교만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흙으로 된 우리 존재들,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자유지를 주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세상은 아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4천년의 사랑을 저버리고 끝까지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그런 말에 침묵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침묵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나 그 400년 세월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묵묵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당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침묵의 400년. 세월은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고 택한 백성들은 세상에게 아무렇게나 짓밟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결코 그냥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때에 사라져갔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의 열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구원자 되심을 전달할 수 있는 세상으로 속히 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토양, 역사적인 배경을 만드시고 준비하셨죠. 인간의 노력으로 400년이 아니라 4천년이 지나도 이거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의 소식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이 전파되는 그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이젠 동물의 피로도 아닙니다. 인간이 대신하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400년의 침묵기 역사를 그래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인간을 향한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바르게 살펴서 오늘 여러분 각자가 보내를 받은 그 삶의 터가 그냥 있는 삶의 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거룩한 나라로 세우셔서 그 땅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런 빛으로 보내셨다 하는 걸 잊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구약의 긴 세월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아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짓밟혀 세계 곳곳에 흩어져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힘이 약해 보여도 멈추지 않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삶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신약의 문을 열며 나아갈 때 끝까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루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약의 역사를 끝으로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으나 더 놀라운 일을 하셨던 구약의 그 이 침묵기 400년을 살펴봤습니다. 이 구약의 긴 세월 동안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아서 정말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짓밟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힘이 약해 보여도 멈추지 않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삶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주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의 문을 열게 되는데 신약의 문을 열고 우리 요한계시록 그 끝에까지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이 역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이루어졌던 역사가 어떻게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지를 온전히 알아가는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그런 시간들로 이루어져 가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살피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